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당신을,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자극한 것이 사랑입니다.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당신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심지어 노예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참된 노예가 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수들에게 죄인들에게 합당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주님 당신이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당신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강권하사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강권하소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사랑의 영역 안에 이끄시고 우리의 봉사가 그저 법적이지 않고 그저 요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위임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저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끄소서. 우리는 여기에 당신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섬기고 당신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우린 당신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복사판이 되기 원하고 오늘날 당신의 재생산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당신과 똑같은 마음을 주소서.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지 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양들을 목양하고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고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을 합당한 인도자로서 하게 하시고 참된 장로들로서 그러한 마음을 주소서. 그러한 부담을 주소서. 그러한 사랑을 주소서. 우리를 이 영역 안으로 이끄시고 모든 장로 직분을 이 영역 안으로 희생의 영역 안으로 자원함의 영역 안으로 준비된 영역 안으로 이끄시고 심지어 순교의 영역 안으로 이끄소서. 우리의 혼생명을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께서 하셨던 것처럼 양무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번의 시간 다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더 깊은 방식으로 이전 어떤 때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하소서. 당신을 앙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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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조금 다르게 하기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소화하거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이러한 것들 안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의무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능의 면에서만이 아니라 훈련에 신청을 했으니 아주 최소한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님들이여 그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공평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또 여러분에게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의 훈련에 신청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의 방식으로 가볍게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태도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주님께는 또한 주님께 속한 것에 또한 교회에 속한 것에는 우리가 엄중해야 합니다. 아주 엄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볼때 실제로 이 집회의 숫자가 조금 감소됩니다. 저쪽에 보면 네다섯 줄이 비어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이 방이 가득 찼었죠. 이곳이 꽉 들어찼고 조금 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줄만이 아니라 다섯 줄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저 뒷줄도 비어 있고 저쪽 뒤편도 비어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어떤 합법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빠졌겠죠. 뭐 장례식도 있죠. 남가주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 밀러 형제님과 몇몇 형제님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형제님들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남부에 내려갔었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 때이 훈련이 이 조금 약해질까 봐이 엄중함의 영이 또 헌신의 영이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이고 참된 수치입니다.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을 빈약하게 끝나겠습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다 분발되어서 다 푸적푸적 뛰다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는 그저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죠.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했죠. 형제님들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든 어떤 일이든 저는 그런 것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속할 때 더욱더 부담을 가져야 하고 더욱더 드려져야 하고 더욱더 무언가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납니까? 이 경주를 시작할 때또그 경주를 마칠 때도 그래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길 바랍니다. 자, 서로서로 격려합시다.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아니다. 그러한 나쁜 습관에 아니다라고 말합시다. 이제 이번에는 좀 변화를 가져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베이 지역을 바꾸시고 우리를 결국 새롭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그룹의 형제들이 바뀝시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질 습관이, 여러분의 방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들이 새로워지길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디도서에 구절이 있죠?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무얼 하도록 훈련합니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살게 하죠. 경건한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살게 하죠. 또한 그 문맥에 따라서 디도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죠.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르침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제 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아름답게 합니다. 단장시키죠. 우리가 받은 가르침에서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받은 것은 가장 높은 가르침이죠. 성경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을 받았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깊은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고, 즉 우리가 이러한 그런 가르침으로 단장되는 방식의 생활입니다. 그런 행위를 갖고, 생활을 갖고, 즉 아름답게 하고 변호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간격입니다. 그 거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의 간격입니다. 항상 그러한 거리가 있죠. 어떤 특별한 면에서는 그러한 거리가 정상이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건강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신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보다 더 앞서가야 하죠. 이것이 우리를 태울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를 더 추구하고 박해하도록 자극할 겁니다. 결코 만족하지 말고 항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이것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무엇입니까? 여기에 가르침은 있는데, 놀라운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말할 수 있고, 뭔가 그것에 관해 말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쪽 편에서는 여러분의 또 혹은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동안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일종의 위선적이게 됩니다. 위선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위선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인도하는 형제들, 배우는 사람들, 장로들, 누구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오늘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훈련은 바라기를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격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지난주에 아닙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처음 4시간을 그 자격에 대해서 보았죠. 장로들의 자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겠지만 그러한 세 가지 놀라운 개요가 있어도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다면 어느 정도는 외적인 방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격이죠.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말씀, 이번에 시간에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의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장로된 베드로입니다. 다만 사역자가 아니라 장로로서 말합니다. 이러한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하는 말을, 이 말은 조금 더 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입니까? 노예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것은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들에게 그 서쪽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보았죠? 그러므로 교회들 중에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벌링게임 교회, 팔로알토, 여기 벌링게임에서 오신 형제님들, 팔로알토에서 오신 형제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좋습니다. 한 10여 명이 있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어떤 중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뭐 접대를 잘해야 한다, 이런저런 것,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왔는지, 여러분의 지방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추구했는지, 첫 번째, 이것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 어떤 중점에 만져졌는지,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을 분발시켰는지, 그리하여 그 중점 자체 혹은 어떤 자격의 중점들을 추구하게 했는지, 지난 한달 동안 어떻게 추구했는지 한번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세 번이나 했죠? 한 분기의 훈련이 여러분의 단체적인 인도 직분에, 여러분의 지방의 단체적인 인도 직분에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아무 효력이 없었는지, 물론 어떤 제가 기대하는 것은 기적적이거나, 뭐, 3개월 만에 교회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뭐,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무 효과가 없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극단적이죠. 내일 아침에 뭐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결코 일이 벌어지지 않죠. 실제로 제가 말하겠지만, 매달이 지날 때마다 이 매달 3개의 기회를 보는 것은 그저 그냥 물질적인 영향만 줄수 있겠죠. 인도 직분에, 교회 인도 직분에 형제들이 정말 엄중하다면, 심각하다면, 추구에 있어서 심각하다면, 그들이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중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형제님들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교회들에서 형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뭐 중점들을 다 말할 필요 없고, 저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뭔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에 있어서 실패했다면,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연기할 필요가 없고,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듣는 것이 제일 좋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듣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길게 할 필요가 없이, 한 1분 정도 뭔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들 중에 하나, 세 가지를 다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 진실하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혹은 여러분 지방을 대표해서 교통하면 충분하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중점이 있다면, 참으로 본인을 만졌다면, 물론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저 그냥 다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아시겠죠? 형제님들 해보십시오. 교통하는 겁니다. 비록 제가 말했지만, 이 모든 자격들, 지난 3개의 개요에서 자격들을 말했지만, 외적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잊지 마십시오. 각각의 항목에서 이 형제님은 이것을 깊이 파고 이것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다만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본질이 있죠. 각각의 항목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할수 없다라고 했죠? 나는 좀 두렵다. 이것을 할수 없어서 두렵다라고 말했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저 가련한 이스라엘 족속처럼 율법을 주면 하겠다고 하고 다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든지 할수 없든지 주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잠기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채워지고 이것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엄중하다면, 심각하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차이를 볼수 없을 겁니다. 그저 또 다른 책이고 도서관에 그저 서재에 남아있겠죠. 또 다른 그저 책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이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수치이겠습니까?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나 다음 19화죠. 네 번째, 개요인데 장로들의 자격에 대한 네 번째 개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서신이죠. 바울은 많은 말을 했는데 많은 구절도 있었고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다섯 개의 구절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다섯 개의 구절은 너무나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계회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구절들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이 다섯 개의 구절들을 암송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들을 액자에 담아서 여러분의 방에다 걸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6절도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인상받은 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말들을, 이 간단한 말들을 첫 번째 서신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같은 장로로서 말했죠. 여기에 같은 장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이 서신들을 쓴 것은 어떤 위치입니까? 사도의 위치에서 분명히 썼습니다. 또한 사도로서 그가 사도였죠.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이것을 이 서신의 시작에서 볼 텐데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라고 했죠. 사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분명히 이 서신을 쓸때그 위치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장에서는 이몇 구절에서 볼때 그는 그 장로들의 주목을 바꿔서 이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의 장로들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죠.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였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특별한 자격입니다. 특별한 위치입니다. 이것은 그저 사도로서가 아니라 같은 장로로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도직분, 베드로의 사도직분을 높였죠. 영원히 높입니다. 어쩌면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장로직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알 때, 이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장로로 봅시다. 여기서 그가 자신의 말을 하는데 같은 장로로서 말합니다. 분명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었죠. 장로가 됨으로써 그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의 글에서, 그의 말에서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초반부를 보면, 2장에서 보면 그가 말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 돌들이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주님께 갔다. 그 살아계신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베드로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셨는지, 세 번이나, 한 번만도 아닙니다. 세 번이나 복음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는 변화된 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억이 바로 베드로에게 이런 근거를 주어서 그첫 번째 사도가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위임을 받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받았고, 몇 번의 경우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야, 너는 이 계시를 보았다.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 너에게 이 왕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하셨죠. 그렇죠? 바로 이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왕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동의어이죠. 교회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그는 첫 번째 열쇠를 사용했죠.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열쇠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신약에서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는 그 문의 다른 부분, 즉, 그 문이 두 번째로 열린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문이고, 그들이 왕국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그의 기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5장에서 그가 장로로서의 위치를 취하여 같은 장로로서 말할 때,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그큰 호수 혹은 강가에서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위임에 또 다른 면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위임은 바로 장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베드로는 다만 첫 번째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어쩌면 첫 번째 장로였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장로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죠. 거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만 돌이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의 대답에 근거해서 주님은 위임을 주시고 가서 그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목양하고 양을 먹이고 양들을 목양하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양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듯이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산에서도 그랬고 바닷가에서도 미임을 받았습니다. 산에서는 사도 직분에 대해서 받았고 이 바닷가에서는 장로 직분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했죠. 같은 장로들에게 말했죠. 주도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그 배경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개요를 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연구에 의존하고 이런 것 안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가 말할 때 자신의 위치를 선포하고 나서 더 말하는 겁니다. 장로가 되는 것과 함께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로 직분을 고려할 때, 장로들을 이제부터 생각할 때는 이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첫 번째, 증인입니다. 두 번째,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서이죠. 다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A번.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1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신분만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만 모든 장로들이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 특별히 그분의 고난의 증인들이어야 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형제님들 다시 보십시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역의 말씀을 읽을 때 좋은 것은 일단 우리가 계시를 붙잡으면 그 말씀의 계시, 그 단락의 계시를 붙잡으면 즉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그저 객관적으로 남아있게 하지 마시고 그저 계시로 남아있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즉시로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장로라면 주님, 증인이 되는 것은 당신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참여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즉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즉시로 적용하는 겁니다. 2번,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인 삶, 그리스도 자신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삶은 이 시대에는 고난의 삶이고 장래에는 영광의 삶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래, 괜찮다.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그럴 때 영광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똑같은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저런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은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사셨던 생활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데 그분 안에 그분의 고난 안에서 하나 되고 영광 안에서도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된 중점은 바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두려워한다고 했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를 좋은 장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제가 합당한 장로가 될수 있기 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제님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생활이 그 삶,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그 삶, 우리가 하나 되기를 추구해야 할그 생명은 바로 이 시대에는 고난의 생활입니다. 또한 영광의 생활은 오는 시대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인 순교자들이라면 오는 시대에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들, 인도하는 형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순교자의 영을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만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천연적으로 야심에 가득하게 장로가 되길 원하겠습니까? 이 뜻은 여러분이 장로가 되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순교의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B번. 장로들의 자격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활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로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영광적인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존귀한 위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로가 되는 것이 그저 어떤 재능의 문제,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똑똑한 것 이것도 역시 틀린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베드로 형제님이 말할 때 무엇을 가리킵니까? 베드로 형제님의 말은 즉이 자격인데 우리가 여전히 자격을 보고 있는데 장로의 자격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의 생활의 문제요. 그들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1번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는 증인이 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량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보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로 직분을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 직분은 장로들은 양떼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처럼 생명을 버리는 자입니다. 좋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형제들로서 할때 모든 행동은 희생하는 이어야 하고 우리의 혼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어야 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양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장로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관념입니다. 2번. 아주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문구가 있죠. 회복 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번. 장로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순교자여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시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알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고 또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은 물론 우리가 알듯이 그 구속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독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구속의 면이 있고 또한 교회의 산출의 면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위한 것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산출과 특별히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건축에 있어서 그 고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종들, 사도들, 장로들, 심지어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이 앞장서서, 즉, 이 말은 본이 되는 겁니다. 앞서는 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장로가 되길 원하는데, 그저 왕이 되려고 한다면, 뭔가 통제하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장로는 순교자여야 합니다. 3번. 오늘도 여전히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심으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번. 그러한 삶은 우리가 오는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자격을 줍니다. 10번. 여기에서 주된 사상은 장로 직분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큰 부담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순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많은 심리적인 순교가 있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되는 것, 여러분이 아내와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들을 돌보는데, 성도들의 복지를 돌보는데, 이 모든 것이 요구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요구하고, 어떤 수면 부족도 요구하고,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바로 우리의 혼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저 불평이 가득합니까? 중얼거림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할때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기쁘게 내가 허비하고 또 허비한다고 말했죠. 기뻐한다는 말이 중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은 기쁘게가 아니라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원하여 한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생각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 고난당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방교회가 복을 받는 것은 인도하는 형제들이 이러한 종류의 생활을 살 때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주님과의 하나가 있을 때그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2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단락을 강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점을 잡아서 이 장로의 자격의 면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목양과 순교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베드로가 요한복음 10장과 21장에서 들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이것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이것이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존재 깊이 안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자와 하나 될 때까지, 이 목자장과 하나 될 때까지, 어떤 방식입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는 정도까지죠. 2번. 주님의 부활 후에 그분은 베드로를 찾아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주님은 그에게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라고 응답하셨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후에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다. 이 분부 후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젊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 가겠지만 나이가 들면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릴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예언이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결국 이제 로마에서 죽었는데, 그의 상전이 죽은 방식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순교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일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죽든지 살든지,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나의 부름에, 나의 위임에 신실하십시오 라고 했죠.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양을 목양하는 것. 양떼를 목양하는 것, 이것은 고난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 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길입니다. B번. 장로가 되려면 우리는 겸손하고 절제하고 신중해야 할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뤘죠. 또한 교회를 위해 순교자로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큰 교회는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지방교회에서. 여러분, 준비가 되었습니까? 고난받을, 그 교회를 위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성도들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저 왕으로서 있을 것입니까? 주인으로서 있을 겁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인도해야 하고, 인도하는 이들이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더 막, 이 박해가 있는 그런 동네, 그런 곳에서 자유가 많지 않죠? 어떤 기독교나 종교의 실행에 자유가 많지 않죠? 거기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들을 붙잡습니다. 장로들을 붙잡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런 나라에서 어떤 이들은 그저 한 번에 7년씩, 7년 동안, 한 번에 7년에 투옥을 당합니다. 1년에 몇 차례나 투옥을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냥 보내주죠. 그 인도자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수년 동안 가둬두죠. 그한 형제가 있는데, 그레첸 그 형제의 이야기가 있죠.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감옥에 있었는데, 수년 동안. 심지어 딸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장로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죠? B번. B의 1번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주님은 그분의 양들을 위해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목자장이시고 우리는 함께 목자된 이들로서 반드시 주님의 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순교자로서 희생하고 그분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3번. 장로직분은 우리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순교 안에서 우리의 혼 생명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목숨과 우리 존재를 드려야 합니다. 그 형제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누가 이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죠. 저도 나는 두렵습니다. 저는 죽기 원치 않습니다. 아, 이제 훈련을 중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를 추구합시다. 바로 고난받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신 주님을 취하고 이 은혜를 취합시다.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A. 여기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는 그의 말에서 감독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감독하듯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대조가 있죠? 역사적인 문맥이 있죠? 바울의 글에서 디모데에게 말할 때, 또한 여기서 베드로가 글을 쓸 때, 함께 장로된 이들에게 말할 때 어디에 있든지 그 배경은 그 당시에 여기에 많은 이리들이 있었죠. 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모독하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별별 이단으로 공격하고 악한 가르침으로 공격했죠. 여기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신약경륜에 속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삼키려고 했고 이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탄이 직접 별별 가지 박해를 통해서 믿는 이들을 약화시켰습니다. 세상이 들어왔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장 후반부에 또 나오죠. 믿는 이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기에 있는 그림은 바로 양떼입니다. 이 이리들, 이 삼키는 자가 양을 삼키려고 오는 겁니다. 많은 때 가장 약한 양을 잡으려고 하죠. 병든 양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동역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은 보존하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 바로 감독하는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배경은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형제님들, 여러분의 일은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약한 양이, 병든 것들이 항상 마귀가 사로잡으려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약한 양도, 병든 양도, 뒤로 물러간 양들, 이 모든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이들은 심리적인 모독 안에 있고, 어떤 이들은 영적인 공격 아래 있죠. 그렇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이것을 감독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아십니까? 형제님들, 장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성도들을 심방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하는 것, 우리에게 더 많은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영과 마음이 있고, 참된 장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겁니다. 강권이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죠. 이것은 그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봉급보다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월급을 받는 대로 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런데 장로직불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설명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태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의 양떼에 대한 관심이죠. 이것이 그분의 양떼이고 이것이 그분의 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소위 말해서 그분을 돕는 겁니다. 그들을 관심하는 거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따르면 고대의 어떤 장로들은 교회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죠.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들은 천식한 자들이 있죠. 그러므로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인 이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주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 주든지 뭔가 주는, 무엇이든지 준다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만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다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지를 관심합니다. 4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장로들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없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이십니다. B번, 장로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나 성도들을 자기의 소유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C번, 그보다 장로는 이 개인적인 사적인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그보다 장로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이 본이라는 것은 장로들이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코 여러분 자신을 성도들보다 높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의식적으로도 높지도 않고 실제로도 여러분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머리, 똑같은 주님 아래 있고, 심지어 장로들도 다만 본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앞장서는 양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말하겠지만, 심지어 우리는 성도들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관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5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에 이런 특별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데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좋은 장로들을 위해 준비되는 겁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위해 준비됩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그 일반적인 면류관이 아닙니다. 어떤 승리하는 성도들이나 이기는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면류관인데 바로 고난받는 장로들을 위한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장로들을 위한 것입니다. B번입니다. 주님은 목자장이시고 그분의 양떼를 위해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지금도 고난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는 목자들인 장로들도 언젠가 영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하여 반드시 양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죠. 그런데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할 목양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목자들이죠. 이 얼마나 고귀한 위치입니까? 그분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분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우와, 우와. 좋습니다. 6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가 장로들에 대해 말할 때 젊은이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라는 표현은 장로들이 청년들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죠. 연장한 이들인데 교회의 장로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모두 나이가 들었든 젊든 이 장로들이든 일반적인 믿는 이들이든 다 앞치마를 둘렀는지 여러분이 이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즉시로, 여기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겁니다. 제가 레스토랑에 가면, 그들이 다 앞치마를 두르죠? 저는 두르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손님에게 앞치마를 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앞치마는 표시죠. 상징입니다. 바로, 누가 와서 더 낮은 위치에서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했죠? 우리 앞치마에 이름이 있는데 겸손입니다. 서로 서로에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B번입니다. 장로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이들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장로들로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계급의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D. 장로 직분에는 주로 비열한 이익과 교만이라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1. 만약 인도하는 형제가 교회를 사랑하여 전 시간으로 교회를 돌보는 수고를 하게 되었다면, 성도들은 그에게, 우리에게는 어쨌든 더 많은 전시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형제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전시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돌아다니면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함으로 그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이 장로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유혹은 그들이 장로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의 구덩이에 빠졌다. 바로 교만이라는 구덩이입니다. 형제님들, 교회들 안에서 인도하는 것은 물질적인 이득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이 더 낫다거나 형제자매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 다시 조정하게 하고 너무나 폭로하는 겁니다. 장로직분이라고 말할 때 저도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낄 때 제가 아주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아주 이것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휴식을 갖겠습니다. 아멘.